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르다와 틀리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차이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눈에 보이는 차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차이를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다르다거나 맛이 다르다거나 모양이 다르다고 설명할 때도 쓰이죠. 그에 비하면 틀리다는 것은 맞지 않고 어긋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때때로 서로의 다름을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지적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이은혜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인입니다.
조금 전에 리브가 목사님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해서 오해를 풀지 못하고 큰 싸움이 날 뻔했던 일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군요.
처음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뒤 가나안 땅의 정벌이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지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그리웠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서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징벌 전쟁 척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 목축에도 좋은 땅이고 자신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많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소와 양과 가축들을 그 땅에 두기로 했지요.
맞아요.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요단강을 건너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는 약속했던 대로 그들을 보내주기로 합니다.
오랜 군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에서 그들을 기다렸던 아내와 자식들은 또 마음에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다치지 않았을까, 혹시 죽지는 않았을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받는 것은 군인뿐만이 아니죠.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지요.
여호수아는 이들 두 집합안이 요단강을 건너 집으로 향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시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자애로움이 느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벌해야 하는 책임을 끝까지 완수한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일찍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고 보냅니다.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는 모든 지파가 함께 갔지만 므낫세 지파는 그들 중에서 반은 요단강 서쪽에 또 반은 요단강 동편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전리품이 생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많은 재산과 많은 가축, 금, 은, 동, 철 등의 금속과 많은 의복을 챙겨주었고 이것을 꼭 집에 돌아가서 정복전쟁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땅을 지키고 있던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눠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못했던 형제들이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 전리품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완전히 관습으로 정착된 건요,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온 이후부터였어요.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덜어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서를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방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이백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때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있었을 때였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 땅까지 내어주면서 함께 있자고 하고요. 무척이나 신임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신하들은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을 도와주려 왔을 때도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전쟁을 도와주러 시글락을 비운 사이 아말렉군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재산과 아내들을 끌고 갑니다.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들을 쫓아가서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군이 탈취해갔던 자신들의 재산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말렉군의 가축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가 오는 군사들 중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하고 싶었으나 오랜 원정으로 인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다윗이 특별히 남겨두고 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부하 중 인품이 나쁜 몇몇은 그들은 함께 가지 않았으니 되찾아온 물건들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처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보시오 다윗, 우리가 조자들에게까지 전리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소? 아멜렉군과 고생하면서 싸워서 승리한 것은 우리들이니 저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아내 자식들이나 데리고 돌아가라고 합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그래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소.
앞으로 우리는 전쟁에 나갔던 자나 집에서 지키고 있었던 자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눌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율례와 규례로 삼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반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했던 권면은 이렇게 다윗왕 때까지 내려와서 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이별을 하자마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 일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행동을 해서 벌어진 일이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두 지파 반이 자기네들끼리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고향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요단강의 언덕에 이르러 운원 끝에 강가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은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크고 높은 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지요.
이복에들, 자네들 혹시 이 소식을 알고 있는가? 요단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던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큰 단을 쌓았다네.
아니 뭐라고? 이거 큰일 아닌가?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럴 때가 아닐세. 우리가 가서 그들의 범죄를 막아야겠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종족의 두령들을 먼저 보내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합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두령들은 길르앗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것이냐고 말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성막이 있던 곳에 위치했던 제단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고 떠오른 것은 두 지파 반이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려 한다는 생각이었죠.
이들 방백들과 비느하스가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로부터 멀지 않았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발람의 교사를 받은 발락의 미인계로 인해서 괴로운 일이 일어났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인계에 넘어가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바알부월도 섬기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일로 죽게 된 사람도 많았고요.
이렇게 오해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열 지파에서는 아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 단을 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라져야 마땅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보시게 형제들, 만약 자네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라면 우리의 땅을 나눠주겠네. 그러니 제발 다른 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도록 하게.
착각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형제이네요. 자신들의 땅을 나눠주면서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하다니요.
그렇죠. 그들은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했는데 두 지파 반이나 되는 백성들이 범죄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두 지파 반의 속마음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도 아니었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타인을 판단한다는 것은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요. 새로운 제단을 쌓을 때 나머지 열 지파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고 오해했으니까요. 혹은 분열을 꾀한다고도 착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다음 말씀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시옵소서.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보라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위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위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쫓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이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의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드디어 이들의 속마음이 나오는군요. 단을 쌓은 목적을 나머지 열 지파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두 지파 반은 화들짝 놀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목적으로 단을 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이 단을 쌓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형제들 앞에서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을 쌓은 진정한 목적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들이 모두 죽고 자손들만 남았을 때 열 지파의 자손들이 나머지 두 지파 반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쌓은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많이 지났어 당신들이 후손이 우리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한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 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라고 표현하기 위해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강 이편에 있든 저편에 있든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증거로 쌓은 것이 이 제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도를 알게 된 열지파의 두령과 비느하스는 이것을 좋게 여기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길르앗 땅으로 돌아온 그들은 모든 것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의 어해가 쌓이기 전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해도 각자의 생각에 맞춰 해석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소통의 중요성을 말이죠. 사실 가족들 안의 문제는 대부분 대화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의 해답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 하나를 배워갑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도 소통의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상대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이나 환경이 대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그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상황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하시고 해결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의 마음을 미리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상대의 눈에 우리가 좋게 보이도록 도와주셔서 갈등 상황이 풀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배워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앞에서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갈등도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지 않았다면 해결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갈등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꼭 중간에 초청하세요. 혹여 우리 신자분들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드러났을 때도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것들을 자녀들에게도 배워주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하는 조월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또 일주일 만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며 섬기고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자를 도우려는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잘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셔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와 남조선 신자들의 마음을 합하여 모세와 같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신방 공동체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자매님, 미소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군요.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말씀인가요?
말씀을 읽어보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네요.
맞아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담겨있죠.
결국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하시고 다르게 말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보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먼저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베드로는 늘 먼저 나서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자마자 베드로가 곧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이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 헬라어예요.
그렇다면 동일한 말이네요. 번역을 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놀란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교는 사실 유일신교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믿지 않고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한 분이시다.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됐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더 포함된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 구원자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였거든요. 물고기를 그리스어로 익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익투스는 그리스 말로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세우 히오스 소테르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익투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물고기 상징은 왜 사용한 건가요?
당시 초대교회 때 하도 로마로부터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땅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과 같은 이 물고기 문양을 보면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러한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치 암호와 같았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북조선 신자들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하나의 장소에 모여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믿는 신자들끼리 몰래 모였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오기도 하고 베드로가 오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듣기도 했던 것이군요.
맞습니다.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린 거죠.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상징은 물고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후대로 오면서 십자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물고기 익투스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하는 의미가 이 익투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었네요.
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찔 듯이 기뻐하셨겠어요.
맞아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비를 깨닫느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나 너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말씀하는 것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는 육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너무 기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게 되는 거네요. 이름은 왜 바꿔주시는 건가요?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반석이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미수사매님이 좀 읽어줄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에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라 한다면 오늘 우리도 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네요.
우리 북조선 어디에서든지 산이나 바다나 가정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잖아요.
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신앙 고백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다면 내 안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멘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갔더니 자기네 교주님이 재림주의다 그러면서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정말 그런가 하면서 미혹하는 얘기를 듣고 빠져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만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한 재림주임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 예언이 성취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약성경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떤 변화된 신분을 지고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군요.
아멘입니다. 한 단어로 한 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겠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구제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마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게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내가 두 주먹 불 끈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탄이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매 순간마다 속임수를 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 있는 목회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겁니다.
옛날 구약에는 제사장의 신분이 있고 일반 신자들의 신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그 구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이 쫓겨나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아멘이에요. 예언자매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님, 동일한 성령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이 신방 예배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남조선에는 자신이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많은데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죠.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것이 이단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도신경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권능 있는 기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권능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예언자매님이 읽어줄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해 보면 기도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아멘입니다. 기도는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다.
기도는 천국의 열쇠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여는 역할을 하잖아요. 닫힌 하늘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북조선이나 남조선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 하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특징이요.
네, 맞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린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냥 운명이 따라간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사주 팔자나 관상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걸 달라고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죄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난과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가난과 저주의 영은 가는 거예요.
아멘.
분열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처럼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조선 신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자기 능력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영적 전쟁을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치릅니까? 그렇게 이길 사람은 단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언자매님 미수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감동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나눔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네. 정말 기뻐하셨잖아요.
너무 기뻐하셨죠.
이거를 나누면서 북조선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이 생각났어요.
와우.
그들이 핍박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박탈당한 거잖아. 결국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고백을 매일매일 하는 그들의 그 귀한 고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도 진짜 하나님이 그 북조선에서 지하 그 교인들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하늘을 무는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 믿기도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우리 북조선 땅이 그 열쇠로 말미암아 곧 복음 통일이 될 거라는 이런 희망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우리 북조선에서 계속해 주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미소 자매님 나눠줄래요?
저는 그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도 약간 북조선의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주말에 예배를 드릴 때면 저희 목사님께서 그런 그 설교를 자주 많이 하세요. 우리 북조선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여건이 안 되는 속에서도 항상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간절히 찾는다,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은 들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성도님을 한번 뵀었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그 아버님께서 그 평양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도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북조선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을 계속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약간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나라는 걸 돌아봤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하려고 하지만 뭔가 하지 않다 보면 가끔은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는 제가 교회에 간다면 직접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여건이 안 되시는데 정말로 그 귀한 신앙 고백으로 교회의 의미와 교회로 서주신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 이기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에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북조선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 한민족에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과 모든 곳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나님 그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저와 죄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북조선 신자들에게 가난과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분열과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북조선의 놀라운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1903년 원산과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대풍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신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방예배 함께하는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과 또한 예언자매 미소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나아가. 사랑.